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경쟁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에 따르면 트럼프는 41%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클린턴은 39%에 그쳤습니다. 트럼프가 클린턴을 꺾은 건 양당의 유력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7개 여론조사에선 클린턴이 평균 47.1%의 지지율로 40.4%의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대세론이 더해지면서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물론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는 결과까지 나온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전화로 실시됐으며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원이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라크 모술 인근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대원이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의 자문을 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군 병사가 적의 화기에 맞아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모술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이라크 지상군은 현재 모술 재탈환을 위한 집중 공세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론 기고를 통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의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을 통해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칙들도 바뀌고 있다며 변화하는 규칙들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기회의 땅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TPP에 따른 관세 철폐로 미국 제품이 수출이 더 늘어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TPP가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TPP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미국 제품들은 고관세와 무역 장벽에 부딪히고 미국 근로자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PP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합의돼 공식 서명식을 가졌지만 각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발틱해 연안 국가들의 지상군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 공세에 맞서기 위해 발틱 국가들과 폴란드에 4천 명 규모의 병력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같은 구상은 다음 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군이 내년 2월 동유럽에 4,200명 규모의 기갑 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한 발표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미국과 나토가 냉전 시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이날 러시아군과 미군이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발틱 해에서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군과 러시아군이 발틱 해에서 근접 조우한 것은 전술적 오판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최근 열린 베트남 전쟁 대화에 참석한 팜 쿵빈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살상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빈 대사는 베트남과 미국은 더욱 강력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갖고 있다며 과거의 장벽을 제거해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올림픽의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그리스를 출발한 성화는 3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성화는 브라질 대통령궁으로 옮겨졌으며 지후마 호세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성화는 앞으로 90여일간 전국 327개 도시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올림픽 개막일인 8월 5일 주 경기장인 리우 데자이루의 마라카나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올림픽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77년 전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량학살 홀로코스트로 생리별을 한 형제가 끝내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이 인터넷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독일 내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60명이 넘는 대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브람과 하임은 서로의 생사를 모른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각각 미국과 러시아에 정착한 후에 서로를 애타게 찾았지만 끝내 생을 다할 때까지 서로를 찾지 못했는데요. 컴퓨터 전문가였던 아브람의 손녀인 제스카츠가 단 2주 만에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하임의 아들을 찾아내면서 남은 가족들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형제인 아브람과 하임은 신기하게도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건데요. 둘 다 새로운 땅에서 재단사로 성공했고 모두 8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했으며 평생 서로를 찾으려 애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끝내 서로를 만나지 못한 아브라임과 하임은 서로를 생각하며 가족들은 기쁘지만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이산가족들이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이 소식이 좋은 교훈이 되길 바라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3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2에서 5미터로 역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0도에서 17도, 신의주 11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도에서 17도, 함흥도 10도에서 1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폴리스가 부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시리아에서 갈수록 내전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유엔 특사를 만나서 조만간 휴전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이요,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미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화요일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실태를 BOA가 짚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 내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스테판 데 미스트라 국제연합 유엔 시리아 특사가 화요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의 외무장관과 만나서 시리아 내전의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요, 이날 미스트라 유엔 특사와의 회담 직후 알레포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투를 중지하는 휴전 조치를 몇 시간 안에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레포는 시리아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입니다.
네, 이 몇 시간 안이라고 하면 곧 휴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기자들에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아니면 몇 시간 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두 달여 전에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아직도 공방은 계속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가 조만간 나올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네.
미스트라 유엔 특사도 이날 라브로프 장관과 만난 뒤에요, 2개월여 전에 합의한 휴전이 정상 궤도로 되돌려지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리아에서는 지금도 정부군과 반군의 치열한 전투로 지난 2월 27일 휴전 발효 이후에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정부군 점령 지역에 반군이 최소한 65발의 로켓 공격을 가해서 14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리아 문제를 놓고 유엔 특사가 러시아에 간 이유는 뭔가요?
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주도적인 관측입니다. 시리아 반군 측과 미국은요, 러시아 때문에 휴전이 깨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날 모스크바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미스트라 유엔 특사의 입장입니다. 러시아 당국자는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알레포에 고요한 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스트라 특사는 이번 러시아 방문에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도 회담했습니다. 화요일자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월요일 제네바에서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가 계획 실행의 결정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트라 특사가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뒤인 바로 지금이 정확히 그 시간이 된 때인데요, 러시아가 내놓을 결과물을 기대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케리 장관이 말한 계획이란 건 내전 당사자들 사이에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망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도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안전지대라는 것은요, 정부군과 반군을 통틀어서 무장세력이 넘지 못할 경계선을 만들어서 민간 난민들과 온건한 반정부 세력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현재 동맹국들과 협의해서 시리아에서 지난 5년 동안 끌어온 내전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시리아 내전 상황이 어떤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말에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특히 알레포 일대에서 각자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알레포에서는 특히 정부군의 공습과 반군의 포격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들어온 소식이 이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 일부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ISIL이 영국군의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이 ISIL이 영국 국방부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화요일 알려졌습니다. 자칭 IS 해킹국이라고 알려진 이 단체는요, 영국군 장병 70명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출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 ISIL의 선전 전술이 갈수록 다양해진다 이런 이 분석도 있죠.
네, 그렇죠. 이 단체는 영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입수한 기밀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는 천천히 비밀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영국과 미국에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전산망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요,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월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가 ISIL 조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전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ISIL이 해킹을 통해서 영국 국방부의 비밀 자료를 공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네, ISIL과 연계된 단체가 영국 국방부의 전산망에 침투했고 또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빼냈다는 이런 주장은 아직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 당국은 이런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베트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회고 행사에서요, 팜 쾅빈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가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했는데요. 빈 대사는 오늘날 베트남과 미국은 더 강한 동반자 관계로 향한 굳건한 토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과거의 장벽을 제거해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 베트남 대사가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베트남은 최근 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미국의 군사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겁니다.
네, 미국과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상대로 맞서서 싸운 적대국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1975년 베트남 전쟁이 종료되고 약 10년이 지난 1984년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서 무기 금수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1995년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지난 2006년 살상 능력이 없는 무기에 한해서 수출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후에 살상무기 금수 조치도 2014년 10월 일부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이 필요한 무기를 요청하면 미국 정부가 의회와 협의해서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무기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금지 해제 품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P-3C 초계 비행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적대국이 아니니 살상 무기 금수 조치를 완전 풀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인데요.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베트남의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래전부터 살상 무기 금수 조치를 완전히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정치범 수용 상황을 비롯한 베트남 국내의 인권 실태를 문제 삼는 인권단체와 미국 의회 일각의 반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이 총리까지 나섰다죠?
네, 맞습니다. 최근 응엔 떤 중 베트남 총리는 금수 조치 전면 해제가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 총리는 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시설화를 막기 위해 지금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트남이 정치 군사적인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미국 측에 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베트남이 이렇게 미국과 협력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웃 중국의 위협 때문입니다. 베트남 측은 얼마 전에 자국의 해양 안보를 위한 추가 원조와 해양경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미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얼마 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안에 있는 인공섬에서 항공기를 시범 운항하고요. 베트남 호찌민 비행정보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통과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렇게 베트남이 이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손짓을 미국에 보내고 있는데 네.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측의 이런 다양한 요청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말 베트남을 방문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국가 지도부의 교체 시기에 이뤄지는 이번 방문 기간에 베트남이 중국 쪽에 기울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베트남의 계획, 또 베트남의 친중국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어떻게 보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베트남은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친중국 성향의 온건 중도파 응웬 푸종 당서기장이 연임됐고요. 또 이와 동시에 친미 성향의 시장주의자인 중총리의 후임으로 응웬수원 푸 부총리가 내정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지도부 개편에 따른 베트남이 향후 외교 경제 정책이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향후 아시아 정책에서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세계 언론 자유의 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유엔은 지난 1993년 12월 20일 총회에서 매년 5월 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 권력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고요. 많은 언론인들이 진실을 밝히는 와중에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날을 마련한 건데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언론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언론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네, 언론인 보호위원회, 다시 말해 CPJ라는 국제기구가 최근 파악한 데 따르면요. 현재 세계 각국에서 200여 명에 달하는 언론 종사자들이 구금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부패를 고발했다거나 당국의 보도 협조를 거부하는 등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네, 이 언론의 자유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거군요.
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달 발표한 2016 언론자유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언론 자유 지수는 2003년 이후 최하점인 48.9점이었습니다. 특히 터키, 프랑스, 예멘, 이집트 이런 나라들의 언론 자유도가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 역시 언론 자유도가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서는요, 북한의 언론 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 자유 환경 조사에서 북한은 전 세계 최하위인 199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언론 자유를 누리는 세계 인구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46%가 언론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41%는 부분적으로만 언론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진행 중인 인디애나주 예비선거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디트로이트시 교사들이 재정난에 항의해서 이틀째 집단 병가를 냈다는 소식에 이어서 투표소 인증사진을 둘러싼 논란도 살펴봅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화요일에 선거가 실시되는데 지금 시각 이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인디애나주 선거는 공화당에 특히 중요한데요.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이 두 사람 간의 양자 구도를 굳힐 것인가, 아니면 이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승리해서 트럼프 후보의 기세를 꺾을 것인가 이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5%포인트 차이로 2위 테드 크루즈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앞서 나온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 크루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크루즈 후보는 월요일 인디애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면서 이 트럼프 후보와 막상막하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크루즈 후보가 이번에 인디애나주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이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는 것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 역시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크루즈 후보 자신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후보 역시 전당대회 전에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1237명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인디애나주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미국 전체가 인디애나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이번에 인디애나주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겠다, 확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뉴욕과 다른 동북부 5개 주에서 승리한 뒤 한층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월요일 선거 유세에서 이번에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공화당 경선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본선거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화당 쪽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살펴볼 텐데 자 인디애나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는 이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유권자들도 이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이 샌더스 후보가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4%포인트라는 격차는 샌더스 후보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번 그 인디애나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 민주당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현재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2,383명 가운데 이미 90%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애나주에서 진다고 해도 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이 클린턴 후보가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 버니 샌더스 후보 선거운동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주들 가운데 여러 주에서 승리를 할 수 있고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많은 큰 주기 때문에 역시 대의원 숫자도 많이 걸려있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는 6월 7일에 경선을 치르는데요. 민주당은 500명 이상 그리고 공화당은 약 170명에 달하는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후보나 클린턴 후보나 인디애나주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경선까지 가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여론조사기관 Survey USA가 실시한 조사 결과가 이 월요일에 나왔는데요.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 후보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54% 지지율을 보이면서 2위 크루즈 후보를 34%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USA Today 신문이 전했는데요. 이 한 달 전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이 8%포인트에 불과했는데 그동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간 겁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인디애나주 예비선거가 이 크루즈 후보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민주당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샌더스 후보가 앞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신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클린턴 후보가 57% 대 38%로 샌더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디트로이트시의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교사들이 집단 병가를 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겠죠. 월요일 디트로이트시의 97개 공립학교 가운데 94개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 같은 사태가 화요일 3일까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안 가고 쉬기 때문에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교사들이 안 나와서 수업을 못한다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네.
교사들이 집단 병가를 낸 이유가 뭘까요?
네, 디트로이트시의 재정 문제 때문인데요. 많은 교사가 여름방학 동안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디트로이트 교사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집단 병가를 내자고 촉구한 겁니다. 이 미시간 주에서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병가란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번 파업 아닌 파업에는 1,500명에 달하는 교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방학 동안에는 수업이 없는데 그래도 교사들이 월급을 받게 돼 있나 보죠?
네, 이 교사들은 연봉을 이 수업이 없는 여름방학 기간을 포함해서 12달에 걸쳐 나눠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학기 중에만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 디트로이트시가 미시간 주정부로부터 교육 예산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교사들에게 여름학기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이에 분노한 겁니다.
예, 아직 학기가 남아있고 또 여름학기도 있는데
네.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교사들이 자원봉사하는 셈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시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6월 30일까지 교사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조 측은 일부 교사가 이미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당국과 계속 협상하고 있지만 여름학기 월급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집단 병가를 이틀째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가 미국에서 교사 감사 주간인데 디트로이트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시 정부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네, 디트로이트시라고 하면은 원래 이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한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매우 번성했는데요. 하지만 국제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에 이 크라이슬러와 같이 미국 자동차 회사가 파산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또 빚을 먼저 갚는 데 쓰다 보니까 이 학교 건물 보수 등은 이 뒷전으로 밀리는 실정입니다. 미시간 주 정부는 디트로이트시의 교육 예산 적자가 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네.
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이 학교가 폐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상 예산을 투입하긴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현재 주의회가 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구조 조정안을 고려 중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올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주별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권자 중에는 투표를 한 기념으로 투표소 안에서 이른바 인증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유권자들이 이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기념으로 남기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그러니까 SNS에 사진을 올려서 다른 유권자들도 투표하게 독려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에 있는 이 뉴햄프셔 주 등 일부 주가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투표 독려의 이유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금지하려는 걸까요?
네, 우선 유권자가 투표한 내용에 대해선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유권자의 투표 내용이 알려지면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표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남긴다면 의도했든 아니든 투표 내용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투표 선거를 한 내용을 사진과 같은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우려도 있는데요. 이 선거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특정 후보가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 한다면 대가를 지급하면서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 용지의 사진을 또 증거로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그 각 주별로 몇몇 주에서 이제 사진 찍는 걸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네, 지난 2015년 연방법원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사진 찍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주를 비롯한 여러 주가 개별적으로 이 결정에 항소한 겁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유권자가 투표를 더 하게끔 독려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면은 나는 투표했다 이렇게 쓰여진 스티커를 나눠주는데요. 많은 유권자가 투표일에 이 스티커를 아주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닙니다. 투표소에서 사진 찍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투표소 사진이 이 스티커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SNS 업체인 스냅챗은 이런 주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는 걸 허용한 주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주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또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등도 이를 허용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텍사스 등 많은 주는 투표소 안에서 전화나 사진기 휴대를 금하지만 휴대한다고 해서 뭐 처벌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반면에 펜실베니아주는 투표 용지가 보이게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최대 $1,000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 한국에서도 총선을 치렀는데요. 예, 투표 인증 사진이 논란이 됐었다고요.
네, 예, 한국에서는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금하고요. 또 밖에서 찍더라도 단순 투표 참여 권유는 괜찮지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지를 들고 찍으면 기호 1번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는 금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비틀스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페니 레인 함께 들어보시죠. Come and go, stop and say hell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4월 말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국제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가 후원하는 병원이 공습을 받아 어린이와 의사 등 2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처럼 위험한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찾아가는 단체가 바로 국경없는의사회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환자 살릴 수 있습니까? 확실한 건 열어봐야 알겠지만 빌리어리 트랙트 부근 어딘가에 블리딩
복잡한 얘기는 됐고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요.
살릴 수 있어요.
네, 최근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한 장면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가상국가 우르크의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한국 군인과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서 파견된 여의사와의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요. 남녀 주인공의 달달한 애정과 군인들의 뜨거운 전우애를 잘 표현해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원작이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소재로 한 거라고 해서 다시 한번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들의 활동이나 정신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는 드라마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역사.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71년 프랑스의 몇몇 의사들과 의학 전문 기자들에 의해서 설립됐는데요. 그보다 3년 전인 1968년에 프랑스의 젊은 의사 몇 명이 전쟁과 재난 지역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돕기 시작한 게 오늘날 국경 없는 의사회의 시초입니다. 당시 나이지리아 남부의 비아프라 지역이 분리 독립을 선언하자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이 지역을 봉쇄해버렸는데요. 급기야 비아프라 주민들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자 프랑스 적십자사가 긴급 의료활동을 할 봉사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게 이릅니다. 낯선 아프리카 땅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소식에 나선 의료진은 베르나르 쿠시네 박사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이었는데요. 유혈이 난무하는 교전지역에서 전쟁 부상자들을 수술하는 경험은 이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이들은 3년 뒤에 의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먼저다. 어떠한 인종이나 종교, 이념에 따른 차별도 존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일부 의학 전문 기자들과 함께 국경 없는 의사회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이념.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설립 이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공동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인 베르나르 쿠시네 박사는 지금은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고난에 처했거나 자연재해, 인재, 무력 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돕는 게 진정한 의사라는 게 이들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국경 없는 의사회의 공식 호칭은 MSF와 DWB 둘 다 쓰이는데요. MSF는 프랑스 말로 국경 없는 의사회를 줄임말이고요. DWB는 영어의 약칭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역할, 치료와 증언.
치료와 증언은 국경 없는 의사회 설립 당시의 중요한 표어이자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처음 나이지리아로 파견됐던 의사들은 주변을 봉쇄한 군인들 때문에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목격하자 이 사실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언론인들과 접촉해서 세계에 그런 사실을 알리고 구호에 물꼬를 틀 수 있었는데요. 물론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금도 철저한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전 같은 극한 상황에서 그들만 목격해서 알게 되는 진실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현재 운영과 재정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나 단체의 기부금은 전체 예산의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어떠한 정치적 세력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국경 없는 의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기부금의 약 90%는 개인의 후원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는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는 현재 시리아와 남수단, 예멘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총탄이 난무하고 병균이 들끓고 지진으로 폐허가 된 전쟁터나 난민촌, 오지 등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곳들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1999년 노벨위원회는 긴급 구호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는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본부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본부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프랑스 의사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의 첫 번째 사무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현재 전 세계 29개 나라에 사무소가 있고요. 이들 사무소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공 분야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사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는 대체로 최소한 2년 이상의 공백기간 없이 임상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현장에 가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신의 의술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시점에서 최적의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긴급구호 현장에는 의사들만 필요한 건 아니죠. 응급 간이병원을 짓고 환자들을 이송할 차량을 운전하고 또 급식을 나눠주는 이런 구호활동가들도 많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현재 국경 없는 의사들에는 의료진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조정관, 재정조정관 등 비의료인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Oh, wow.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네가 캐티의 생일 선물로 새 차를 사줄 거라고 들었어. 진짜야?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라고 하자 제이슨은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진짜야. 생일 선물로 새 차를 줄 거야. 라고 하자 제가 Oh, wow! 라며 놀랍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Oh, wow! Today's expression is are you for real, R-E-A-L, real, with a question mark. Are you for real? This very common expression is used when you are asking someone out of surprise if something is true or genuine. Are you for real? 라는 표현은 영어 대화에서 아주 자주 쓰입니다. 대화 도중에 누가 Are you for real? 라고 묻는다면 진짜야? 정말이야? 라는 뜻이죠.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랄만 일이 있을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네,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캐티의 생일 선물로 정말 새 차를 사줄 거냐고 묻습니다. 영어로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라고요. 비슷한 표현인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도 쓸 수 있습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Tom, are you for real?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Tom, 정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Josh asked you to be his girlfriend? Are you for real? 는 Josh가 너랑 사귀자고 한 거니? 진짜야?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Oh, wow. Let's review. The expression, are you for real? Is used when you are asking someone out of surprise if something is true or genuine.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빌리 조엘이 부르는 피아노맨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Sweet and I knew it complete when I wore a younger man's cloth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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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Got us feeling all right. Now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He gets me my drinks for free. And he's quick with a joke or to light up your smoke. But there's some place that he'd rather be. He says, Bill, I believe this is killing me. As a smile ran away from his face. Well, I'm sure that I could be a movie star if I could get out of this.
this place.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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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di da. La la di di da. La da. Now Paul is a real estate novelist who never had time for a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우선 베트남이 기술과 혁신에서 앞장서려면 교육을 장려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또 기업가 정신은 철저한 법치와 지적 재산권 보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제와 모든 기업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산업 환경,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도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입니다. 이 협정은 전 세계 경제의 40%와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경제의 50%를 아우르는 무역협정으로 엄격한 노동, 환경, 지적 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발전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인권 보호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소신을 밝히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동하는 기업가 정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에 따라 활동하는 언론인, 시민활동가, 인터넷 블로거 등을 기소하거나 탄압하는 것을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국제경제 일원으로서 야생동물 보호와 항해의 자유, 그리고 환경 보호, 그리고 평화로운 원자력 사용 등에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은 베트남과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